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자 7명이 제3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한국 내 탈북자 수는 총 3만 5명이 됐다고 일요일 밝혔습니다. 한국 입국한 탈북자는 지난 1962년 6월 최초 귀순자 이후 2006년 2월에 1만 명, 2010년 11월에 2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후 6년 만인 올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월에서 10월 사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1,155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18% 늘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자 3만 명 시대를 맞아 기존 탈북자 정책 체계와 역량을 점검해 사회 통합형 정책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검찰이 오늘 15일이나 16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요일 청와대 측에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역할과 관여 여부, 보고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려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지만 검찰 측은 박 대통령이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와 관련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국장의 이메일 재수사 방침이 치명적인 타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토요일 후원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대선을 불과 10일이 남겨둔 시점에 코미 국장이 이메일 재수사를 발표한 것은 극복하기 너무 힘든 돌발 변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코미 국장은 지난달 28일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를 재수사하겠다고 의회에 알렸습니다. 코미 국장은 이후 이틀 전인 지난 6일 다시 재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FBI의 재수사 방침이 알려지기 직전까지 클린턴 후보는 거의 모든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렸지만 결국 지난 8일 대선 날 예상 밖의 낮은 투표율로 대선에 패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FBI는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일할 때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로 기밀 정보를 주고받는 등 매우 부주의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반대하는 시위가 나흘째 계속됐습니다. 토요일 밤 시위대는 최근 워싱턴 DC의 문을 연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서 우리는 벽이 아니라 다리를 원한다라는 고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앞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고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와 강간범들로 묘사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겁니다. 앞서 반 트럼프 시위대는 미국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에서 촛불 집회를 가진 후 트럼프 호텔까지 대통령 당선인을 거부한다는 고를 외치며 행진하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토요일 미 전역에서 트럼프 반대가 시위가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과 정권 인수위원회가 만나고 있는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 앞에서도 2천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트럼프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콜롬비아 정부와 최대 반군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이 토요일 새로운 평화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새로운 협정은 지난달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평화협정의 수정안입니다.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은 공동성명에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한 안들을 새로운 협정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기자회견에서 이 새로운 협정에는 내전 피해자들을 보상하기 위해 무장혁명군이 보유한 자산의 완전한 목록을 밝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관련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어떤 언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표현할 만큼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이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대, 전망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도 현 오바마 행정부와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소식과 함께 새로 들어설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 전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르고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상을 깬 상당히 극적인 승리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Now it's time for America to bind the wounds of division. Have to get together. To all Republicans and Democrats and Independents across the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분열의 상처를 봉합하고 단합할 때라면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제 모두 하나가 돼서 협력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상과 다른 깜짝 승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는 데 있어서는 미국 언론들을 참고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여론조사, 주로 그것도 미국 언론들이 하는 것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클린턴 후보는 사실 거의 선거 기간 전과정 동에 트럼프 후보를 앞섰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 매체들을 보면 클린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90%에 가까운 것으로 선거 바로 임박해서도 계속 그런 보도를 내보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클린턴 후보의 당선이 거의 기정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투표한 당일 밤에 전세가 뒤집어져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에서 미국 언론들은 그야말로 이변이다라는 표현으로 이 현상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만큼 그야말로 참 여러 가지 기이한 그리고 또 아주 극적인 그 상황 반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렇게 해서 그 우여곡절 끝에 사실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의 경선에서부터 후보로 확정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한 사람이 많지 않았었고요.
그랬죠.
또 공화당의 후보로 확정이 돼서 본선에서 클린턴 후보와 맞섰을 때는 그래도 대통령까지 당선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줄곧 미국 언론들의 보도였는데요. 결국 이런 두 가지 모두 그런 말하자면 세간의 예측을 뒤집고 미국의 45대 대통령 그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 취임하는 나이에로서는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자 그렇다면은 정말 이것을 이변이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이변이었냐. 그러나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이제 지금까지의 보도를 되돌아보면서 뭔가 좀 잘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밑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 지지의 말하자면 거대한 여론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놓치고 사실은 선거 기간 내내 트럼프 후보가 비난을 했던 것이 주류 언론들 이것들이 부패해서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클린턴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언론들도 클린턴 후보를 그야말로 사실상 상당 부분 우호적으로 다루면서 트럼프 후보가 설마 되겠느냐 또는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저의 그 바탕에서 보도를 해왔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이런 맥락에서 주류 언론들은 나름대로 반성문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영국한 기자가 전반적으로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원기 기자는 혹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역시 뭐 대단히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주로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이런 미국의 주류 신문, 언론들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 거의 80% 이상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실하다 이런 그 예측 보도를 많이 했는데요. 결과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예측 못했던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저 역시 대단히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후보와 치열하게 싸웠던 민주당의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 어쩌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됐어도 또 이 미국 역사상 또 큰 이변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당선됐을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클린턴 후보가 실제로 유권자들의 표에서는 조금 오히려 더 앞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패배를 한 건데 깨끗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진행자께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국적인 투표 수에서는 20만 표 가까이 트럼프 후보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선한 것은 각 주별로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그 숫자에 따라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그런 미국의 독특한 대통령 선거 제도에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일부에서는 대통령제를 지금의 간접선거보다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었고요.
네.
또 사실 클린턴 후보가 전국적인 득표율에서 더 많이 획득을 하고도 탈락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가까이 보면은 과거 부시 대통령과 엘고어 후보 간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엘고어 후보가 전국적인 득표수에 있어서는 부시 후보보다 더 많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때도 대의원 선거, 그러니까 선거인단에서 졌던 것이고요. 이때는 사실 너무 간발의 차이로 패배가 결정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엘고어 후보 측이 재개표를 요구했었고요. 플로리다주에서
네.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서 대통령이 결정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클린턴 후보는 이번에 사실 차이가 대의원 선거인단 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클린턴 후보는 이번에 바로 투표가 끝난 그 다음 날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했고요. 거기에서 트럼프 후보가 성공하도록 지지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유력하게 전망됐었는데 결국은 또 이번에 고배를 마신 것 아닙니까?
네.
앞서서도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민주당 경선에서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오바마 후보에 대한 미국 내 지지를 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또다시 좌절했고요. 그러나 상당히 깨끗하게 그리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인정을 하는 패배를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이것이 미국의 정치에 있어서의 오랜 전통이라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화제거리여서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만 새로 뽑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의회 선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실시된 미국 선거에서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만 뽑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연방의회, 그러니까 입법부 의원들도 새로 선출했는데요.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았고요. 또 6년 임기인 상원은 전체 의석 100석 중 약 3분의 1인 34석을 새로 뽑았습니다. 그 결과 공화당은 하원에서 236석을 확보해서 과반이 218석을 넘겼고요. 또 상원에서 21석을 얻어서 민주당을 제쳤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다수당이 됐는데요. 그동안 미국의 정치 구도는 대체로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리고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했는데요. 이번 선거에는 공화당이 승리를 거두어서 10년 만에 다시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됐습니다. 다만 사적으로 하나 붙이자면요.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수뇌부와 좀 갈등하고 또 불협화음을 내는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어떻게, 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과제고요. 또 이 과정에서 지안파, 그러니까 한국을 잘 아는 의원들이 그 낙선 패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몇몇 좀 예를 들어보면요.
네.
그 한국의 그 이산가족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일리노이 출신 의원이죠. 마크 커크 의원이 낙선이 됐고요. 또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캘리포니아 출신 마이크 혼다 의원도 낙선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대통령 의회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어떤 특별한 그 이슈, 안건들도 같이 또 투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채를 판매해야 되느냐 하는 뭐 이런 문제, 세금을 어디에 부과를 할 거냐 말 거냐, 고속도로 건설을 하는데 찬성하냐 마냐 이런 여러 가지 것도 같이 표결을 하게 돼 있어서 사실 투표용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마치 시험 보는 것 같이 여러 가지 문안이 있어서 좀 복잡한 그런 선거이긴 합니다. 이번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이제 미국 선거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전혀 정치를 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이제 영어로 아웃사이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트럼프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좀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예, 사실 전혀 정치권에 몸담지 않은 그런 사업가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상당히 미국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요, 대체로 상원의원이라든지 주지사라든지 아니면 군 고위 장성 출신이라든지 이런 전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한 그런 분이었고요. 이분의 이력을 보면 1946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 나이로 70살이 되는 겁니다. 네. 역대 최고령 대통령 당선인이고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트럼프 당선인은 젊은 나이에 71년이니까 그야말로 20대 초반의 나이에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적인 기질을 발휘해서요. 사람이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대기업 이것을 구성해서는 그 산하에서 개발 사업들을 미국 안팎에서 벌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호텔, 카지노, 그리고 휴양시설, 골프장 이런 것들을 운영했고요. 또 미인 대회도 개최했고요. 네. 또 미국의 NBC 공중파 방송에서 Apprentice라고 하는 그 리얼리티 쇼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나와서 굉장히 그 지명도를 높였죠. 그래서 사업의 기회를 주는 후보자들 중에서 이제 출연자 중에서 뛰어난 사람한테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You're fired. 너는 해고야. 라는 네.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그런 말들, 사업가적인 기질, 또 그리고 쇼맨십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면서 굉장히 그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을 했고요. 결국은 1년 만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게 지난 2015년 6월이니까 지난해 6월이었죠. 네, 그렇죠. 이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지지도라는 게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러 기라성 같은 공화당 예비 경선 후보 부시 대통령의 동생 제프시를 네.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제치고 공화당의 경선 후보로서 당의 대통령 후보로 정식으로 선출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 못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됐고요. 또 클린턴 후보와도 맞서서 그야말로 전혀 공직 그리고 정치에 경험이 없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건데요. 관련해서는 이 공직에 그리고 또 정치에 몸담지 않았던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전력이 결국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네. 분석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워싱턴 이스타빌리시먼트 말하자면 워싱턴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고인물이죠.
네.
그렇게 이것을 몰아내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극도의 불신 이거를 계속 강조했고요. 또 실제로 유권자들은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라는 강한 불신을 드러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개혁하자. 그래서 미국을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트럼프 후보의 구호 중에 Drain the Swamp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워싱턴에 말하자면 늪지에 고인 물을 빼내겠다는 그렇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물갈이를 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말하자면 트럼프 후보의 구호나 이런 것들이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호소력 있게 다가갔던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특히 대통령으로서의 역량이 어떨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거 기간 동안에도 좀 불안한 느낌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워낙 선거 유세 중에 내놓은 그런 말들이 때로는 과격하고 때로는 현실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또 워낙 사업가로서의 재능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업가적 그런 그 소환으로 또 해결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전히 도대체 어떤 것이 작용을 해서 그러면 트럼프가 이렇게 지지를 얻게 됐나 다 아니라고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정말 많은 지지표가 나온 이 놀라운 사실. 이 미국 신문을 보면 트럼프 후보가 이 앵그리 화이트, 즉 성난 백인들 덕분에 승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앵그리 화이트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세력입니까?
네, 영어로 앵그리 화이트, 번역을 하면 화난 백인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화난 백인들이 대거 트럼프 후보의 표를 던지는 바람에 트럼프가 그 예상을 깨고 당선이 됐다 이렇게 신문 방송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앵그리 화이트는 대체로 보면은 미 중서부에 사는 저학력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백인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스콘신, 미시건, 오하이오 이런 쪽은 주로 저희가 그 러스트벨트라고 그러는데요. 중서부 지역의 낙후된 공업 도시를 말합니다. 아 이들은 대체로들 이제 뭐 자동차 또는 무슨 가구 또 무슨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데 이제 일하던 근로자들인데요. 이들이 1970년대까지는 대체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부터 갑자기 그 소득이 좀 줄어들고 좀 가난해지는 또 일자리를 잃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들의 이런 불만, 즉 소득이 감소하고 그 일자리를 잃고 이런 것을 갖다가 그동안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주류 그 정당들이 모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쌓인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이 아웃사이더, 그동안 한 번도 그 정당에 몸담지 않던 부동산 재벌 트럼프 후보가 나서서 이들의 바로 가려운 점을 시원하게 긁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신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은 바로 멕시코 이주자들이 대거 미국에 몰려들어와서 당신들 일자리를 잃고 또 중국의 값싼 제품이 미국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당신들이 바로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따라서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세워서 이들을 다 막고 또 불법 이민자들을 내쫓고 또 중국산 제품의 고율의 그 관세를 매겨서 이들을 못 오게 하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이것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공약을 내세워서 이들로부터 대단한 찬성 지지를 받아냈고 이것이 바로 표를 이끌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지까지 알아보는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정은 됐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떤 정책을 펴나갈 것이냐 이제 그것이 되겠는데 트럼프 후보는 선거 유세 내내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 나가자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 구체적인 정책, 방안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내세웠습니까?
예,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후보는 나이 70 나이에 어떠한 공직 그리고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그런 첫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런 만큼 사실 트럼프 후보를 각 분야별로 어떤 사람들이 보좌하고 자문을 하는지도 거의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가 몇 가지 말하자면 자기가 당선되면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고 큰 틀에서 언급을 하는 것 외에는 국내 정책이나 외교 안보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 어떤 자세한 그 사람의 정책 구상이 알려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국내 정책이나 외교 안보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표방하고 있는 것이 큰 틀에서는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로 일하지 않겠다. 그리고 각자 나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불필요한 일이라면 개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불개입 노선입니다. 예. 그런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 정책에 말하자면 트럼프 후보가 집중했고 또 당선 원인도 물론 당연히 국내 정책과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주장 때문이었는데요. 가장 큰 것이 일자리를 재창출해내겠다. 그런 것들은 아까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중국산 값싼 물건들을 막겠다는 거고 또 관세벽을 높이는 거고 또 일자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을 막겠다는 거고요. 네. 또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으로 넘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더 늘리고 그리고 고용 증가를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런 얘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미국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는 의료보건정책 네. 개혁 아닙니까? 네. 이른바 오바마 케어인데요. 이것을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은 첫 번째로 철폐하겠다라고 네. 공약을 내걸고 있고요. 따라서 대외정책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온 것 중에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이제 미국 제일주의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미국이 과거에도 뭐 그런 정책을 내세운 정치인들, 대통령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고립주의로 돌아가겠다 그런 얘기로 볼 수 있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내년 이제 1월 20일 취임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진짜로 고립주의로 갈지 어떨지는 뭐 두고 봐야 됩니다. 다만 그동안에 해온 그 일련의 발언을 보면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고립주의로 좀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일련의 짐작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한국이 방위조약에 따라서 지금 주한미군이 있는데 그 주한미군 보고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방위비를 다 내라 너무 좀 조금 낸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한국 보고는 핵무장을 자철하면 북한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조에는 어떤 게 깔려있냐면 한국의 방위는 한국 스스로 해라. 우리가 더 이상 주한미군을 보내서 우리의 국력을 낭비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도 마찬가지고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내 사정, 경제 사정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국민의 복지, 이거에 쓸 모든 가용자원을 여기다 집중을 하고 그동안 해오던 냉전 시절에 해오던 이런 것은 그 나라들이 좀 자체적으로 해서 미국의 부담을 좀 줄겠다 이런 생각이 뒤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이 경제 문제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하나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TPP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이것을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 중에 그러면 이런 것도 폐기하고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것이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전 세계적인 말하자면 추세는 세계화 아닙니까?
네.
각국이 말하자면 서로 장벽을 허물고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서 서로 간에 전부 다 그 윈윈 그러니까 각자가 다 거기에서 혜택을 누리는 이런 세계화의 추세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황인데
네.
미국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과의 교류나 자유무역보다는 우리가 값싼 물건을 수입하는 것도 없고 우리 자체 내에서 뭔가 잘 해보겠다 이런 구상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나 민주당 쪽 그리고 그 유럽의 우방 국가들로부터도 상당히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아왔던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러스트벨트라는 말이 있었는데 미국민들이 특히 앵그리 화이트 성난 백인들이라고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런 것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값싼 남미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의 물건들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러스트벨트의 백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은 나프타라고 하는 북미 자유무역협정, 말하자면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 체결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다라고 트럼프 후보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런 것들도 다시 재협상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도 네.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양자 간 교역 질서가 상당 부분 지금 변화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보호무역지위로 갈 것인지 이것까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외교 문제에서도 워낙 이제 외교의 경험이 없는 그런 후보였어서 그 어떤 얘기가 나오나 궁금했었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또 일부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의 귀를 또 번쩍 뜨게 하는 또 그런 말들도 쏟아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관련한 그 언급을 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는 선거 유세 내내 중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아, 특히 그 무역, 중국산 제품, 미국 시장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물품 때문에 아,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겼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환율을 이용해서 공정한 무역이 아니라 억지로 일종의 그 사기를 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산 제품이 더 이상 들어와서 미국 시장을 점유하는 걸 막기 위해서 중국산 제품의 그 45%의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도 해서 상당한 눈길을 끌었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그동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강제 병합을 하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많은 제재, 유럽과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똑똑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또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은 러시아와의 병합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이번에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푸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자 상당히 반기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아까 그 나프타 협정 그 얘기할 때 그 나프타가 이제 멕시코, 미국, 캐나다를 이제 자유롭게 그 무역 거래를 하자 이런 것이 이제 기본인데 이 멕시코 문제도 이번에 참 시끄러웠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멕시코 관련 발언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사실 멕시코 관련해서는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는 나라
네.
아닙니까?
네.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12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불법 체류자 등의 대부분은 멕시코 출신인 것으로 그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내 이민자 문제는 멕시코계 이민자 문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트럼프 후보는 이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을 대선 선거운동 초반에 다 범죄자들이다. 그리고 강간범들이다. 이렇게
예.
심한 말을 하면서 상당한 반발과
네.
우려를 자아냈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MBC 텔레비전은 미스 USA를 그 트럼프 측과 같이 해서 방송을 하는 그런 중이었었는데
네.
이 계약을 MBC가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멕시코와 남미 지역들에서 히스패닉 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미국에도
네.
이쪽에서 상당한 거부감과 함께 반 트럼프 활동이 이어졌고요. 이런 것들을 또 잠재우기 위해서 트럼프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전격적으로 멕시코를 방문해서 멕시코 대통령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서서히 말하자면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초기에는 멕시코가 부담을 하도록 해서 국경 지역에 담을 쌓겠다. 라고 했다가 그것을 또 조금씩
네.
뒤로 물리고 네. 하면서 히스패닉 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지금 멕시코 당국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이 새 미국 행정부와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네.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국제사회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국이나 일본 등 이런 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가 예상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제사회는 상당히 놀라면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중국과 앞으로 잘 지내기를 바란다 이런 하나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상하이 등에 있는 외환시장이 큰 반응을 보였는데요. 달러에 대한 위안화가 상당히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후보가 자신이 당선이 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아마 여기에 따른 일종의 반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제가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트럼프 후보가 좋은 반응을 언급을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일 날 미국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에 러시아가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이거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러시아는 양국 관계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도 상당히 발빠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즉시 그 전화 통화를 하고 조만간 뉴욕에서 만나자 이런 그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반면에 중동의 이란, 이란은 그동안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합의를 맺었는데요. 이란 측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지난해 서방 주요 6개국과의 핵합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해라 이런 촉구하는 발언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이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이제 북한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동안의 유세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래서 참 크게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내용 직접 소리를 좀 들어보시죠.
I would speak to him. I would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I would speak to him. I have no problem speaking to him.
네, 자,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것이며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즉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자, 이런 그 일련의 언급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예, 이것은 일단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하고는 다른 겁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는 그대로 기다리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네.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북한의 핵은 상당히 고도화되고 그 위협이 점점 더 심각해진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은 사업자다운 협상가,
네.
사업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그런 네. 협상가의 면모와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공화당의 외교정책 강경파들,
네.
매파의 측면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 돈 드는 거 아니다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왜 북한 핵무기를 해체하지 않느냐, 포기하고 그럼 우리가 줄 건 주고 또 북한은 핵 개발을 멈추고 이렇게 딜을 하겠다, 못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근저에 깔린 것을 봐야 됩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안보와 관련한 그 보좌진들을 보면
네.
부시 행정부 때 이른바 초강경 파들로 그렇게 분류되는 이른바 네오콘의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대사, 이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던 그 대사인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 보면은 말하자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사실상 정권 교체를 강조해왔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합니다. 이 딜을 할 것이다. 핵무기를 해체해라. 그럼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을 줄 수 있다. 이런 확실한 거래를 할 것이고
네.
말한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을 때는 정권 교체에 버금가는 그런 강한 실효적인 압박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의 골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되자 궁금한 것은 또 그러면 북한의 반응은 또 뭐냐 이런 점인데요. 북한에서 나온 그 반응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에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또 뭐 햄버거를 같이 먹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 북한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요. 먼저 북한의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영섭 부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평양에서 그 AP통신의 그 영상 서비스인 APTN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트럼프 발언에 대해 나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조금 외교관들이 발언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발언입니다.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가 트럼프 후보의 그 같은 발언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그 만날지 말지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의 결정이 달려있지만 내 생각에 그의 생각이나 발언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선거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거두자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여기서 잠시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볼까요?
오늘 통화도 트럼프 캠프 측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성사된 것으로서 한미 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 통화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된 것입니다.
자, 이 방금 한국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이 대변인 말 말고 그 외에 또 통화에서 어떤 얘기가 좀 나온 게 있나요?
그 한국 측의 발표에 따르면 한미 동맹 관계의 굳건함 그리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네.
아, 이 대화 자체가 전화로 10분을 한 것인데 통역을 빼면 한 5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축하 인사를 한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맞으면 인사를 수인사를 나눈 정도로 봐야지 여기에서 무슨 깊이 있는 얘기가 오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앞서 지금 최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이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더 분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물론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국의 경우에 앞으로 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 측이 많습니다. 이 미국과 한국 간에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네, 무역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은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거 유세 중에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방위비를 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한국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얘기도 했고요. 또 일본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4월에 미 의회에서 청문회를 했는데요. 여기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국이 공짜로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절반가량인 8억 달러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기여가 상당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이것이 진짜로 트럼프 후보가 밝힌 대로 방위비를 전액을 다 내라 이렇게 될지 아니면은 절반 정도 내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올릴지 이런 문제는 뭐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될 소지 앞으로 이슈가 될 소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새 대통령이 미국에서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반도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한 사항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기회 있는 대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포커스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 새로 들어설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배경, 전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청양에서 온 장유빈이고요.
한국 생활이 이제 7년째인 장유빈 씨는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입니다.
여리는 외할머니, 엄마, 저 현재 딸까지 하면 4대째라 하는데 제가 뱃속에서 나서부터 본 게 그거예요, 엄마가.
외할머니 때부터 이어온 음식 솜씨로 한국에서도 북한 전통 음식의 명인으로 인정받은 요리 전문가입니다.
어차피 너는 중국 물을 먹고 오고 좋은 세상에서 살다 왔길래 여기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가라 해가지고 저는 또 딸을 그냥 또 두고 또 온 거예요. 왜냐면 그때 5월달이니까 무료까지 온 거예요.
북한 밖 다른 세상에서 살아보라던 어머니의 권유로 두만강을 건넜고 조선족이었던 시댁 식구를 따라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두 아들이 억척같이 컸어요. 아들을 4살 때 중국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애 아빠하고 이혼했어요. 왜 이혼했냐면 술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술 먹으면 흉기를 드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4살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데려 나오지 못했던 딸도 한국으로 데려와 10년 만에 함께 살게 됐습니다.
주방장 일식집에 주방장 하겠다 했거든요. 제가 저희 그릇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학원 다녀보고 식당 알바도 해보니까 주방장이 또 별거 아닌 거예요.
식당 주방장이 꿈이었던 유빈 씨의 목표는 최고의 북한 음식 연구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랬어. 아, 나도 요리 연구원을 하나 하고 무조건 박사까지 될 것이다. 근데 그거는 48살까지 될 것이다.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전문학교를 다니고 전국 곳곳으로 북한 음식 강의를 하러 나섰습니다. 신인 요리사를 뽑는 자리가 있다면 어디라도 달려가 북한에서 온 요리 잘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신 거예요?
루마니아.
거기 가서 금메달.
네, 금메달 2개, 은메달 하나, 루마니아 시장상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왔죠.
통일 요리 연구가를 꿈꾸는 요리명인 장유빈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내가 3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를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 꿈을 꾸겠어요. 아무께 저렇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 하고 뭐 명인되고 뭐 유럽도 간다고 누구 고향 사람들이 믿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7년 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유빈 씨에게 대단하다고 칭찬했고 유빈 씨 스스로도 혼자서 이루어놓은 수많은 일들이 참으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전국 각지로 시험 볼러 그리고 대회 나가고 시험 볼러 해도 항상 칼도마 가스레인지 대회 나가도 가스레인지라면 또 메고 나가잖아요. 이번 유럽 가는 것도 후라이팬 다 가져갔잖아요. 세 개, 네 개 뭐 후라이팬 하던 냄비에서 여덟 개 가져갔나? 그러네 이래서 남들은 유럽 여행을 무슨 뭐 갈아옷 입을 옷에 잠옷에 가져간다더니 이거는 칼도마에 후라이팬에 그런 건 다 끌고 다녀요. 그래도 재밌어요.
무거운 주방 도구를 들고 지고 버스며 기차를 타고 다녔던 강의 여행이 저 멀리 동유럽 루마니아로의 요리 여행으로 발전했습니다. 요리 전문 석사와 박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유빈 씨는 내년에 열리는 세계적인 요리 대회에 나갈 생각에 벌써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그냥 하던 공부를 그냥 석사로 쭉 하면서 이제 올림픽 아니면 왁스 대회를 한번 가는 게 소원이야.
왁스?
예. 왁스라는 건 그래도 요리사들 중에서 아, 나 왁스 대회 갔다 왔어 이러면 이걸로 알아주는. 예. 올림픽 한번 하고 왁스 대회. 아, 저는 어떤데 주책이라고 생각해요.
아, 주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자신은 있어서 내가 접어두는 건데 어떤데 보면 내 주책 바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끝도 없는 억척스러운 도전에 그 정도면 되지 않았냐고 쉬어가라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건강 보험해라는 걸 아유 그건 옆에 사람들 그것도 생각에 사는 말이고 난 더 쉬지 않고 싶겠냐고 할 수 없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길래 저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뛰고 하고자 하고 그래서 힘이 북받쳐서 하는 사람은 뭐 신이 그 기운을 더 내려준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렇게 가고 집에 가도 또 집에 할 일하고 다음날 아침 고추밭에 고추 따고 뭐 어찌 이런 거 다 하거든요.
쉴 줄 몰라 안 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일이 보여 쉴 수가 없었다는 유빈 씨.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해내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친구들은 이제 그러려니 하고 몸 챙겨가며 일하라고 걱정어린 관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걔는 그래도 뭐 몇천만 원이라도 자기 땅을 자그마하게 사놨어요. 강원도 춘천 쪽에. 그리고 차도 뭐 한 2,600, 3천만 원 현찰로 주고 샀어요. 걔도 회사 일꾼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고향에 가서 자식 걔는 못 들였어요. 돈 조금씩 보내서 이거밖에 없는데 저보거든요. 너는 그래도 너한테 투자를 많이 했다. 너를 많이 리모델링 했다. 나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는 거는 야, 네 땅 있고 차 있지 않을까. 야, 그거는 그 돈이란 건 써버리면 땡이다. 없다. 그게 뭐 재산이냐. 너는 네 재산, 네 노후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부러워하더라고요.
오래된 헌집을 고치고 꾸며서 새 집처럼 만드는 재건축 리모델링. 유빈 씨는 지난 7년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북한 사람 장유빈을 한국 사람 장유빈으로 태어나게 한 리모델링 과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그걸 어떻게 배웠냐면 한국의 집들을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한다잖아요.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를 리모델링 해야 돼, 나를. 내 옷을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하고 머릿속, 마음가짐을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갖고 해야 돼요. 그래, 사람들이 이런, 니는 그 정도 되면 니 옷차림, 니 그걸 갖고 오래네. 그래. 우리 북한 사람들은 못 입고 이렇게 왔으니까 힐을 신고 치마를 입고 화장지 그냥 이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아니야, 그게 더 촌스러워. 나처럼 평범하게 가방 메고 운동화 신고 다닌 것 같아. 그거 다 패션이야. 나의 직업에 맞는 패션. 야, 내 가방 메고 다니는데 힐 신고 다니겠냐, 스카도를 입고 다니겠냐고. 그러나 나는 그런 장소에 가게 되면 또 거기에 맞게 옷을 입는다. 걱정 말아라, 이러세요. 그러니까 옷이 이거 먹고 떠났어. 그걸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마음가짐, 이 머리 정신 상태를 리모델링 해야 돼요.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하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높이의 변화. 주위 친구들이 정신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인다며 핀잔을 줄 때 유빈 씨는 늘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유빈 씨만의 명품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 항상 말하는 게 사람들이 저희가 북한에서는 좀 생활이 괜찮다 보고 북한에서는 엄청 못쟁이랬어요. 남들이 구두 안 신을 때 저는 이런 구두 신고 여기를 말하면 바바리 입고 다닐 거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가 나는 그게 엄청 부러웠다. 니 입고 다닐 때 부러웠다. 이랬는데 한국 여기 지금 완전 반전이 된 거예요. 걔하고 내가. 저는 항상 운동화 신고 배낭 메고 계속 뛰는 자세예요. 항상. 그래서 막 이러다가 야, 나 서울 가야 된다. 야, 막 이렇게 놓고 막 그거 정신없이 이렇게 다니는데 지무지가니까 막 말하니까 야, 옷이 브랜드 데모 아니, 가방이 명품 데모 아니, 사람이 명품 돼야 된다, 야. 이래도. 근데 저는 옷이 브랜드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건 어설픈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할 걸, 그 자꾸 한상만 하면 이 정신이 잘못되지.
2006년 11월. 두만강을 건넌 지 16년, 한국에 정착한 지 7년째가 된 장유빈 씨. 함경북도 온성 사람 장유빈 씨는 지금 빨간 고추가 특산품인 충청도 청양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그 언니가 거기서 양꼬치집을 했어요. 양꼬치집을 했는데 그 언니가 자기는 음식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계속 동업을 하자 했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좀 생각해보겠다 하고 이래서 찾아 내려갔는데 그 집에 양꼬치 집에 손님으로 왔다가 남편이 저를 본 거예요. 본 게 저희 남편 눈이 좀 작아요. 근데 저 눈이 크잖아요. 저 눈을 본 게 있잖아요. 막 귀가 팍팍 나오더라잖아요.
청양에 사는 지인을 찾아갔다가 식당 손님이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둘도 없는 아빠로 또 서울에서 요리 공부를 하고 있는 딸도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오붓한 가정의 기둥이 되어줬습니다.
그 한 백관이라고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 사람 손에서 백가지 맛을 본다 해서 제가 한 백관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가게 이름을. 그러면서 그 건물에다 같이 통일음식문화연구원 그걸 같이 지금 하고 있죠.
그저 단순히 맛난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사가 아니라 북한에서 온 요리사 장유빈, 음식으로 남북한을 이야기하는 통일요리연구가가 되고 싶은 장유빈 씨가 자신의 연구원에서 그리고 전국 곳곳의 강의장에서 밥상 위에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그 통일이라는 게 밥상에서부터 돼야 돼요. 음식이 통일이 안 되면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 나가고 이러면 그 남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꼭 같이 4인 1조를 하게 되면 또 꼭 두 명에 두 명이 이렇게 꼭 조를 나눠줘요.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고 소통도 하고 북한 사람 돼서 더 알고 북한 사람을 이해를 해주고 설거지 해도 남한 사람들이 한다면 북한 사람들 꼭 시켜요. 한국 언니들 많이 했으니까 우리 북한 언니들 하세요. 이렇게 하고 꼭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면 화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남북한 통일은 밥상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 저는 항상 제 말이.
한국 생활 7년 차의 장유빈 씨는 탈북자들이 정착 교육을 받는 하나원 강의를 나갈 때마다 쉼 없이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사람마다 다 공부를 하라고. 어디가 말 한마디를 입 벌리지도 한국 사람들이나 그 누구 소박해서 대화 한마디 하지도 그래도 이 학교를 대학교를 나왔다 해야지. 뭐 어떤 사람들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자기가 안 되지 누구가 안 되냐고.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길이 아니면 이렇게 해치고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제가 살아온 거 보면 저처럼 이렇게 고달프게 애달프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헤쳐나가잖아요. 뭐 목숨 걸고 뭐 아이 베트남 아고강을 건너왔는데 무슨 못할겠어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저 이 좋은 사회에 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숨을 걸고 한국까지 온 노력이 아깝지 않도록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떠나온 마음이 슬픔으로 남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갈구하면 오래지 않아 그 생각 이상의 성과를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유빈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북한 분들이 손재간이 다 많아요. 곡기를 찾아가지고 고기를만 한 골목만 뚫고 나가면 진짜 그래도 최고 수준 안 돼도 일반 사람들이 수평에서는 맞춰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빈 씨의 요리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한국 사람에게도 늘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명인이고 뭐 유럽까지 갔다 오고 입상도 하고 이랬지만 어떤 사람들은 에휴, 네 주제 뭐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걸 당당하게 받아들여요. 너희들도 외국 가봐라. 너희들도 나라를 잘못 만나 타향살이 해봐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음속으로 항상.
북한 사람이라고 색다르게 보지 말고 그저 다른 지역에서 이사와 새 생활이 낯선 사람 정도로만 생각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얽매여서 살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 또 한국이란 사회가 그 안 좋은 사회로 많이 교육받았잖아요. 근데 와고 보고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여기는 누구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실제 말에 뭐 내가 3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 꿈을 꾸겠어요.
북한 전통음식 분야에 대한민국 1호 명인에 빛나는 통일음식문화연구원 장유빈 원장. 한국에서 차려놓은 통일밥상을 고향 온성 땅에 펼쳐놓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살만하죠. 늦게 온 게 후회되지. 빨리 왔으면 언영 더 그렇게 북한 음식을 널리 알리고 그랬을 거죠. 이제가 제가 시작이니까.
서울에서 VOA 조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입니다. 5325번입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